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드디어 그 창세기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같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의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에 망가진 이 형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영원하신 생명으로 다시 빚어지는 은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오늘도 주님 은혜까지 주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안식에 들었습니다. 야곱은 안식에 들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새로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입히시고 그 17년의 세월을 살게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얻었던 공급과 돌봄과 이미 용서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17년의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은 새로운 두려움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죽은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니고 아버지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죠? 이게 저는 특히 이제 마지막 50장, 창세기 50장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집중해서 진행이 되는데 요셉을 바라봤던 시선이 잠깐 요셉의 형제들에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본다면 카메라 웍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는 요셉에 가까울까? 요셉의 형제에 가까울까?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답은 뻔하더라고요. 저는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제에 더 가까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그러한가? 내 문제가 정말 내 삶 내 문제가 정말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근거리며 그 꺼지지 않는 불같이 저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수련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는 정말 이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산 아래에 다시 데려와서 내 삶 가운데 돌이켜 가보면 야,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맞는가 싶은 거죠. 그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건 공급하심 가운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요셉의 사건이 쭉 진행되면서 이들이 요셉에게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직면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백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을 한번 가보면 창세기 42장 처음 이제 요셉을 만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42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사브낫 바네아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 앞에서 그들이 막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일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을 통역을 세웠으므로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2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지만 정작 자기가 상처 주었던 요셉에게 말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한테 드러낼 때 내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그들이 행한 일을 요셉이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형들이 말했던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가족 중에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족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냐고요. 17년을 살면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기가 했던 말을 직접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문제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 보면 15절의 그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요셉에게 형님들이 말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안전거리를 띄는 거예요.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은 요셉이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일단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낼 때도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라 그러셨다라고 아버지를 핑계 삼습니다. 저는 야곱의 성정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반드시 그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라라고 확인하는 중요한 일은 요셉에게 분명히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형제 문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야곱이 한 말이었다면 아마 성경이 야곱이 요셉의 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것을 기록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따로 형제들이 들었을 수도 있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기가 했던 일들을 자기들이 했던 일을 허물, 죄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에서 그 순간을 과거로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 그게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들고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직면할 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였는데요? 소용없어요. 목사의 집안으로 태어났는데요? 소용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주님 일 많이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주님과 내 사이에 직접 대면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겪게 하실 거고 또 우리 중엔 겪은 분들도 계시고 그 일을 겪은 분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드디어 직접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에 말을 보낼 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는데 요셉 앞에 터럭 엎드려가지고 그냥 터럭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형들이 요셉을 하나님만큼 두려워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큼 두려워했던 이 요셉 을 대하는 형들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 전에 읽었던 그 17절의 마지막 요셉이 형들의 고백을 듣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울었다. Joseph wept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왜 울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 21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요셉이 왜 울었을까? 우선 아닌 거는 이거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내가 저 나를 괴롭혔던 저 형들이 드디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드디어 내가 저들을 꺾었구나 하는 그런 굴복시킨 것에서 오는 그런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요셉은 왜 울었을까? 어쩌면 형들이 드디어 형들이 마지막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회개의 관문을 넘어서는구나. 드디어 형들이 온전히 회복되는구나 하는 그거를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요셉이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울었다. 근데 영어 성경에 Joseph wept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그 주님께서 우셨다. Jesus wept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자꾸 겹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나사로에게 천천히 며칠을 뒤에 가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나사로가 사는 마을에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와서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었다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안타까워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죽게 그렇게 놔뒀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요한복음 11장 33절인가요? 굉장히 짧은 한 절이 증언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의심한 채 여전히 그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또 울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운명 앞에서 주님은 우신 것이 아닌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구원의 길,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혹시 울고 계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 그 복된 소식을 이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대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눈물의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에 대한 그 눈물의 의미가 그것이 정말 옳은가의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왠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복된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된 소식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교회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우시지는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복된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미뤄하였더라. 우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런 두려워하는 태도를 볼 때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실로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드러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누군가를 죄짐으로부터 풀어내는 그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그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요셉이 참 정직하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뭐라 그러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라고 아주 그 요셉은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한 말 탁탁 집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고백한 대로 당신들이 했던 일은 죽어 마땅한 악이고 죄입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기회에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이 창세기 여러 인물들 좋아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요셉을 더욱 좋아하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좋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서 야곱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하는 그런 신비한 초자연적인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 그냥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추수한 그 곡식 단,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상징으로 그에게 꿈을 주셨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요셉아,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요셉아 라고 말씀 안 하신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보통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신기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 뭐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놈아! 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정신이 화들짝 들게 말씀에 직통계시를 우리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신기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직통계시를 주는 경험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건 맞나? 요셉이 그 꿈을 받고 난 이후로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그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의 고향에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은 상황으로 그가 팔려갔고, 그리고 그가 노예돼서 그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계신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누구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요셉이 겪었거든요. 요셉의 형제들 중에 요셉처럼 거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아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증거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꿈을 해석할 때도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어떻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그가 묻고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뭘로 경험했어요? 사실로, 현실로 경험한 겁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말씀 읽으면서 요셉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발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단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극악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살고 싶은 거지.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요셉처럼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형들을, 내게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요셉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셉처럼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 언제 가능할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삶의 현실로 경험했듯이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가 경험하는 내 이성과 내 헤아림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요셉처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사는 거 우리 힘과 우리 결심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하세요. 내 삶이 요셉처럼 되도록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요셉,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과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사실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요셉처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내가 범사의 주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는 거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한 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의 모든 현실을 통하여서 그러하여금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살려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은혜로 인생은 자기가 한 일의 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임을 21절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할 때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이게 당대의 그 평균 연령으로 보면 충만한 삶을 살았다. 애굽 사람들 미라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한 40세 전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110세를 사는 건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3대를 자손의 3대를 보았다. 성경에 보면 이 자손 3대를 보는 거 하나님의 축복,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다. 여러분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에게 축복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그 자기의 무릎 사이에 품었다가 품음으로 뭘 이들이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그 반열을 올리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의 아들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아들인 마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으로 애굽 땅에 살다가 풍성한 삶을 살다가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죽어요?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 불러서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맹세시킵니다. 오늘 이 지극히 풍성했던 요셉의 죽음은 그리고 그의 죽음의 장소가 애굽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상징해 줍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흘러가는 그 커다란 역사 가운데 자기 할 몫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에게 허락된 약속이 성취되는 건 여호수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 가운데 요셉이 자기 할 역할을 하고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애굽에서의 죽음은 그의 나그네 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의 그 위대한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과 그가 이 마무리를 보세요.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했다가 이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이 넘는 세월이 기다립니다. 합쳐서 430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의 역사를 이제 더불어 산책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산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거기를 둘러보는 그런 경험을 산책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보다 큰 산책이 있을까? 이거보다 크고 위대한 경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한 인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이게 참 너무도 기가 막히고 절묘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다로부터 시작해요. 그죠?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만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이 틀을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절정에 인간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장 마지막이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람들은 설화라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인간의 시작, 인간 존재의 이 기원에 관한 모든 주장 중에, 창세기가 증언해 주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주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시며 그 다른 만물과는 구별되게 그와 특별히 언약관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에덴 동산 성소에서 그는, 그 존재인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동거하도록 지으셨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역사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니까 그 아름답던 그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 갈등과 반목이 찾아들어요. 두려움이 찾아들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아담이 표현했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자기 부인인 이브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그 둘 사이가 깨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 갈등과 반목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없게 되어 그들이 에덴에서 분리됐을 때, 그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동생에게 그 분노를 내쏟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고, 그 후로 인간은 어떻게 되어 이 고통과 갈등과 난임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죽음과 더불어 번성하게 됩니다. 그 번성하게 되는 그들이 싸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을 그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씨앗을 선택하시죠. 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어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하나님을 따라다녔으므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그 뜻을 노아라는 씨앗을 통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번영하고 번성했을 때 우리가 탑을 쌓아 우리가 하늘에 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다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어갈 한 씨앗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그리고 이삭과 그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를 맺어 주었던 그 이름 없던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그의 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났던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루벤과 유다와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대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 보았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이걸 역사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경륜이 요셉이라는 한 인간과, 그가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심기우는, 아니 야곱이라는 인간과 그의 자손들로 이렇게 밀알처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요셉이라는 이 한 인간으로 집중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놀라운 폭발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아니고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에게 부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경륜은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따라오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인간 존재의 시작에 대한 주장도 이런 사랑의 그림을 갖고 있는 그림은 없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그 형상을 훼손시키니까, 그 인간이 망가뜨려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 그가 쓴 편지에 너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그리고 또 뭐라고 믿어요?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그의 영광에, 그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처음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빚어지는 새 창조의 은혜. 그러므로 창세기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에 계속되는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크기로 그 형상을 담아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그 형상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짐을 그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그가 친히 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 그 사랑의 크기.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았고 우리는 알고 믿었다 고백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크기뿐만 아니라 사랑의 크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지나오면서 이 선택하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통쾌했던 적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았고, 그죠? 이삭도 아버지 닮아 팔았고, 그죠? 그리고 야곱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 이들의 인간적인 실패, 이들의 그러나 갈망, 이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 준 것은 우리와 다른 어떤 초인이 아니라, 우리와 달리 어떤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그치지 않아서 그 손으로 마침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내신 역사.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왔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는, 아니 어쩔 때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은혜. 아, 그래서 믿음과 의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좇는 거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에덴을 그렇게 만드시면서 인간들과 그렇게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 숨었을 때 하나님 그 서늘한 그늘에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평소에는 아담이 그때 하나님 앞에 퍽 하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두려워 숨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따로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어린 양이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 거하게 될 그 에덴의 꿈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는 계속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나그네로 가는데,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우리 몫을 하고 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한 그 자리까지 주의 은혜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악하지만 내 모습이 주의 거룩하신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는 모든 악들을 그러므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이 고백과 내 기도와 내 간절한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현실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작고 연약한 우리들, 우리의 헤아림도 작고, 그저 날마다 우리 삶에, 그저 내 인생의 내 일에 그 얼매여서 전전긍긍하여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우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그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확정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날마다의 삶의 현실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충족함과 충만함의 고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세기를 따라오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창세기를 따라오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를 따라오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창조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밀알과 같이 작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와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품은 미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